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며 예수님 형상으로 자라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시간 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거짓 가르침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삶을 주장했던 세상의 원리들을 다 물리치라 하시며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원리, 한마디로 하면 뭐였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땅에 있던 옛사람의 원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위에 있는, 즉 천국에 있는 삶의 원리가 이제는 우리 삶의 새로운 원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다시 살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위인 천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속한 새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소유한 이 위에 속한 천국에 속한 새로운 생명이 지금은 잠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는 비록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감추어져 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천국 생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으로 누리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와,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갈 생명이니까 세상에서도 잘 돼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내 생명을 보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죠.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누리고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러나 이 말씀이 알려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십니다. 즉, 비록 감추어져 있고 나타나지는 않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지만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분리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생명에 있는 천국을 찾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 이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현실을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을 주장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원리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안 보이는데 그냥 무조건 이 땅의 원리들로만 살아갔죠. 세상 사람들의 원리. 이제는 새로운 원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까지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예전에 우리 삶을 주장했던 세상의 모든 원리들, 세상의 모든 거짓 가르침들, 땅에 속한 모든 원리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어떻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새로운 원리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면 도대체 그 원리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천국,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위의 것을 찾아?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삶이 무슨 삶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성경이. 절대 모호한 삶이 아닙니다. 천국 생각하면 붕 뜬 내 진짜 이 세상에서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성경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 알려주시는 내용을 우리 삶의 원리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죽었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백성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Jesus died for us.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We died with Christ.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이 말씀부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었나요? 우리 죽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죽음은 더 나아가야 할, 가야 할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새로운 원리를 주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할 때에 무엇에 대해 죽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에 대해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 죽었는가? 사실 성경 여러 구절에 보면 이것을 여러 면으로 알려주세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죽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율법으로 죽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즉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완전히 다 성취를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두 가지 면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죠. 즉, 33년 동안 죽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즉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의로운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 아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여 복을 받아내라는 삶이나 그런 가르침, 율법의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가르침,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원리는 세상에 있을 때의 원리예요. 내가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일하고 뭐 선행을 해서 복 받아내려는 것, 기독교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원리예요. 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면 벌받는 개념 당연히 맞지만 이제 복음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한 원리가 성도의 삶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은 곳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또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죄가 가지고 온 것.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했을 싹.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사망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자신에게로 전가받아서 가져가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양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다 대신 전가받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났듯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전가받아 자신에게로 가져가시고 그 죄의 싹수로 치러야 했던 사망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사망에 대해서도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참현실은 뭐죠? 사망, 죽음. 그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사망은 이제 결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린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비록 병도 걸릴 수 있고 육체적인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 이미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해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아무 권세도 우리에게 없다.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죽고 천국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이것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죄인들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의 죽음이 안 믿는 사람의 죽음하고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더 편하게 죽나요? 아니에요.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고통에 더 심하게 시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기 위해 천국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열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I desire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떠나다.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의 별세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켜 원어를 보면 departure, depart, 떠나다, 출발하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킬 때 장막을 벗고 떠나는 것, departure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원어가 뭐냐 하면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exodus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exodus. 출애굽 때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의 삶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 종된 삶에서 떠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은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desire.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열망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죄와 사망 아래 살았을 때는 죽음이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로 은혜가 왕노릇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원리라고 하십니다. 이미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아들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산 생명은 바로 하늘에 속한 생명이죠.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줘요. 어디에 죽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냥 이 세상. 이 세상이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단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 인간들의 삶. 하나님 없는 사람의 도상. 우리가 전에도 이 세상에 속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원하는 뜻을 따라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이 세상을 얻는 목적으로 이 세상 정욕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져서 예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미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즉 악한 이 세상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께 속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천국으로 옮겨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예전에 있었던 땅의 생명,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3장 5절에서 6절에 verse 5 and 6.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음란, 부정, 악한 정욕, 사욕, 탐심. 뭐 이 밖에도 죄가 수도 없이 많겠죠. 이것만 죄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 옛사람의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이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훌륭한 사람들을 내세우며 최고로 우리는 선하고 도덕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해도 이 세상과 죄인의 마음은 이 옛사람의 원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뒷절에 8절에서 9절에도 분내는 것, 악의, 회방, 더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은 다 천국에 속한 세 사람 된 우리의 참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옛사람의 이런 죄성들이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며 살아가라. 끊임없이 싸우라. 명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도 명하십니다. 그 뒷구절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생명, 이미 입혀주신 새 사람의 생명,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입었고 지금도 입어가고 있고 온전히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 삶에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삶의 새로운 원리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뭘 살펴봤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무엇에 대해 죽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의 생명으로? 위의 생명으로. 그러므로 그 위의 현실을 찾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삶의 원리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즉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겉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후패해가는, 썩어져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데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다. 알려주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이 속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4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Christ who is Our life.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와 똑같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있고 결국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이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산 사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겉으로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한심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속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아들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완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속한 곳이 어딘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생명이 어디 계신가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도 어디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도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이르러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도, 우리 생명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니, 난 지금 이 땅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내가 천국에?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만물에 내재하시는 분인데, 아니, 하나님이 뭐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 옆에 오른편에 진짜 앉으시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편이라는 것이 알려주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왕이 자기 오른편에 누구를 앉히죠? 세자를 앉히죠. 그 세자는 뭐예요? 왕의 모든 권세와 나라를 물려받는 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예수님이 다 오실 때에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아들의 영광에 이르시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님이 누리시는 아들의 영광, 아들의 특권, 아들의 기업,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 다 우리도 똑같이 함께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시는 가장 친밀한 그 하나된 교제를 지금도 우리와 나눠주신다는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우편에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아니 내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얼굴빛을 환히 비추시며 교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눈을 뜨시고 얼굴빛을 비추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그저 멀리 계신 분한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꿍깡꿍깡 해가지고 들으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 바로 곁에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멀리 있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뭐가 와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명하십니다.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거다. 더 숭고한 삶을 살아가라.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라.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또 다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르러 있는 천국을 찾고 천국 생명을 생각하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이 믿음이 시작됐고 이 믿음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삶의 원리 있었어요? 우리 삶에? 없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원리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할 수 있는 원리. 예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원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믿어야 알 수 있는 원리. 그리고 천국을 바라봐야 알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즉,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원리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예로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 예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으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까 5절과 8절에서는 그런 죄악들을 열거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라. 땅의 것의 삶이다. 이제 위의 것의 삶, 천국의 삶, 세 사람의 삶을 12절에서 17절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Verse 12 through 17.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부터 보면 남편들은 아내들은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며 이렇게 살아가라. 종들은 상전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깊이 집에서 다시 보시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다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겠죠. 이것만 살면 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이 알려주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 삶을 잘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누구의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삶.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천국의 삶. 십자가 사랑의 삶.
그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새로운 원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에 성도의 삶을 주장해야 하는 새 원리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러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 땅에서는 어디서 주장하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속한 지체를 떠나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속하여 이 삶을 증거하며 천국을 증거하라. 어딘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 하나만, 내 생명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나를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내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바라보며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늘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 성도들과 화목된 교제에 심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나누는 교제를 나누며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기에서 자라가라. 이 원리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한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떠나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내 형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천국의 현실이라며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아니 천국 가족이라며 왜 교회가 이 꼴이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겁니다. 아직은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서로 향해. 오래 참음으로 받아주라.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다 하죠. 아니 천국 믿음이라면 뭐 이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바라보고 오래 참아주라. 그러나 결국 우리 천국의 현실이 완전하게 드러날 날이 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텐데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도 똑같이 드러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을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살 겁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에 따라오는
마지막 한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뭘까요? 이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Perseverance. 주님이 결국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도, 내 형제에 대해서도 인내하며, 또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고 오히려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영광도 철저히 감추어져 있고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거쳐 영광에 분명히 이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소유하였고 온전히 드러날 이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천국의 생명의 현실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찾고 알고 누리고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영광 중에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 생명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